자, 고린도전서 저희가 9장을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전반부 앞쪽에 있던 내용 중에서 그 다루지 못했던 부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논쟁 부분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그것을 변론하는데, 그런데 이제 사도가 도대체 뭐냐, 사도가 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성경적으로 이렇게 다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9장 전체의 이 내용의 어떤 이제 핵심적인 것들은 뭐냐면, 여기 이제 먹고 마실 권리, 사도들의 먹고 마실 권리가 우리에게도 다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걸 남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유대인들에겐 내가 유대인 같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전반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주제로 묶는다면,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 전달될 대상자에게 나 자신을 맞춘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를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이 9장의 주 내용이 이제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시면, 19절에 이제 그 말씀이고, 2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렇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같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 같이 행동한 적을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일들, 사도 바울이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때 보았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 같이 행한 기록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까? 아, 예. 머리를 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이제 그게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 보고하고 난 직후에 그 일이었습니다. 이때 그 믿는 유대인들로서 그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인데 바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이 장로들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사렛 사람의 서원을 한 사람 넷이 있는데, 바울, 당신이 그네 사람을 위해서 비용을 대고 머리를 밀게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자, 나사렛 사람의 서원을 한 사람이 이제, 그 서원이 끝날 때, 그 이제 머리를 그 미는, 그러한 이제, 규정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아마 돈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 꽤 들었나 보죠. 그러니까 푼돈이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돈 되는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대면서 그런 것들을 행하면,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도 아, 바울도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약 교회의 이신칭의 교리, 이 어떤 어떠한 그 행위도 구원에 개입될 수 없고 오직 구원은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것을 가장 그 누구보다도 가장 참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사람이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리스도인이 되면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사도 바울이 이 제안에 응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그게 별로 효과는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별로 효과는 없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때의 심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얻으려는 그 의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기준을 낮춘 것입니다. 자기는 그런 거 전혀 필요 없고, 오히려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그 사람, 상대방에게 맞춰준 거예요. 사실, 여기 지금 율법 없는 자 같이 됐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됐다. 21절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 가로 열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가로 닫고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 없는 자, 즉 이교도 같이 내가 행동한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아는 자이고 나는 정통 유대인인데 그 율법의 전통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게 없는 자처럼 행동한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닌 거예요.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지금 우리 임원섭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기준을 정해놨어요. 사실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런데 그 기준이 없는 자처럼 사실 행동하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베드로가 요파의 그 무도장의 시몬의 집에서 묵고 있을 때, 시장 한가운데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보자기 환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보자기 속에는 율법상 부정한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잡아 먹으라. 잡아 먹으라. 그 부정한 것들을 잡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 배고픈데, 마침 잘 됐습니다. 그냥 막 잡아먹었죠. 예, 아닌가 보네요.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나이다. 아버지가 됐다면 된 거지.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세번 실랑이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에 응해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니까, 유대인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줄은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속되다고 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 것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로서는 이걸 어기는 게 엄청 큰일이었던 거예요. 음식 규정, 유대인의 음식 규정을 그것을 어기는 것이 엄청 큰일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였냐면 이교도에 속한 어떤 사람의 초청에 응하는 문제가 그토록 힘들었던 거예요. 베드로로서는 자기 기준이 있었단 말입니다. 유대인으로서의. 근데 그 기준을 내려놓는 것,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까지 보여주시고 고넬료에 가서 그런 증언도 했던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야고보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다가 할례자들인 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얼른 도망쳤다는 거예요. 이교도들하고 자기는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시치미 떼기 위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이렇게 이방인처럼 되어서 이교도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맞추어서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했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22절에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오셨을 때 9장 22절에 보니까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약한 자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것은 여러 가지 좀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 자도 약한 자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9에서 30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다. 이렇게 육신적인 약함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 사이에 보면은 약한 자들을 지원해라.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해라. 이건 경제적으로 약한 자를 이야기해요. 로마서 14장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10절에서 보면은 이때 약한 자는 영적 지식이 없는 자입니다. 또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자를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자도 약한 자예요. 어찌되었건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약한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비록 강한 자일지라도 이렇게 약한 자의 입장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어린 사람은 이걸 못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대학생 수준인 거예요. 초등학생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사실 이런 걸 하라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왜? 유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에 딱 묶여서 아까 이제 이방재님 말씀하셨듯이 자신만의 어떤 그 프로토콜에 딱 묶여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성숙한 사람은 이걸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율법의 한 조목 한 조목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법조항에 묶이지 않고 행간을 읽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의도, 그 마음이 뭐냐를 읽을 수 있는 사람, 많이 할수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막그 어떤 하나님의 법들을 막 무시하는, 그걸 지금 제가 그걸 조장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한 혼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는 이 행위를 대단히 귀하게 보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기계적인 율법 준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장에서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다.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에게 자신을 맞추는 행위는 상대에 대한 깊은 애정, 깊은 사랑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 대한 깊은 사랑, 그 예수님께 대한 깊은 사랑으로 인해서 상대에 대한 깊은 사랑이 생겼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우리에게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을 요구할 때들이 있습니다. 묘하게 우리 저기 그 임원섭 형제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냥 봐도 놔둬도 좀 되는 부분들. 사실 그 애들이 요구한 것이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땐 좀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부모로서 그것을 허용해 줘야 될 때들이 있습니다. 왜? 그 아이를 얻기 위해서. 부모로서 생각할 때는 얘가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렇게 지금 진한 화장을 하고 다닐 때가 아니에요. 얘가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지금 이 여자아이로서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그냥 공공장소에 돌아다니고 이러면 안 돼요. 예. 얘가 지금 뭐 친구들하고 뭐 노래방을 간다 그러고 뭐 친구들하고 뭐 어디를 막 지 마음대로 놀러 다니더라도 분명히 안 돼요.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우리 기준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그거 뻔히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걔 자신에게 이렇게 걔 기준에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내 기준을 좀 낮춰 보는 거예요. 걔가 그러면 맘대로 그냥 방탕하라고 놔두는 겁니까?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애가 타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얘가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그 마음에 애가 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해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스스로 그것이 잠깐 즐길 수 있지만 스스로 그것이 왜 하나님 안에서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교육이 없는 것이죠. 내가 두드러 패가지고 그것을 멱살을 잡고 끌고 와서 이 자리에 꼭 앉혀서 이 요거를 딱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나는 애타고 나는 정말 애가 어떻게 잘못될까 정말 애 끓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나를 맞추어서 내 기준을 내려놓고 그 아이의 기준에 나를 맞추어주는 행위 이것은 대단히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유대인들에겐 내가 유대인같이 행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겐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닌데도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처럼 행했다. 이건 쉬운 일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이웃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가족에게도 해당하는 거예요. 가족일수록 이게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것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우월적 지위를 사용해서 내 마음대로 그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또는 부모가 아이들에 대해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강요하고 강제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억압적으로 이걸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한 것, 또는 남편이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한 게 성경적으로 기준에 그러면 틀렸냐? 아니, 맞아요. 틀림없이 그거 맞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것이 그렇게 해야만 정당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어떤 바람직한 것인 건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입장으로 나 자신을 조금 세워보는 것, 이건 교회 지체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볼 땐 저 형제가 저 예배 시간 저렇게 떠드는 거, 저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예배 시간에 저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게 맞는 건 맞아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 기준이 맞아요. 사실 공공적인 그러한 이제 질서를 지키려면 그런 거 안 해야죠. 스스로 그걸 잘 지켜주면 좋은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지체를 얻기 위해서 내가 내 기준을 조금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지체를 정죄하지 않게 돼요. 이 정죄가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늘 그 형제, 그 자매에 대한 정죄감이 늘 있어요. 아, 저 형제는 저것도 못해. 저 자매, 도대체 왜 그래? 왜 그것도 못하지? 왜 그 정도도 안 되지? 이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저 사람은?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왜 저걸 못하지? 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있게 되면, 그러면 형제 자매 간에 이게 마음이 다쳐버려요. 정죄가 되면서. 이것은 대단히 좀,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이 가족 안에서 대단히 큰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부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이 마음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 맞는 것입니다. 원칙 좋은 것입니다. 원칙이 없으면 안 돼요, 사실.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에 따라 살려고 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내 원칙의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정죄하게 되면 그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금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그걸 잘 지키시면 뭐 좋겠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도 다 나 같지는 않다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많이 어릴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것을 좀 봐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내려가서 그걸 좀 봐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이것은 결국은 그 한마디로 조금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저는 배려라고 믿습니다. 배려,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런데요,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깨달은 바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배려야말로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부부 관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키워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배려하고, 그러니까 배려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혈기로 서로가 충돌하게 되면 그거는 뭐 충돌할 일 투성이에요. 저희 가정이라고 그게 없겠습니까? 아, 저희 가정은 없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예. 없는데. 모든 가정, 저희 가정을 제외한 모든 가정은 이 충돌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복하게, 그 행복을 가꾸어 나가고 행복을 유지시켜 나가는 그 키워드는 저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상대방이 뭘 싫어하는지 그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상대방의 약점을 이렇게 공격하지 않고, 상대방이 뭔가를 조금 실수하고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감싸주고, 이거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려라고 생각이 돼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고.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 여러분도 한번 이것을, 이 마음을 한번 오늘부터 한번 조금 마음에 한번 새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내 남편에게 뭘 배려하고 있지? 내가 내 아내에게 어떤 걸 배려하지 않았었지? 이걸 생각하시면서 배려하려고 노력하시면, 상대방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아까 우리 김미라 자매님과 얘기하는 중에 요즘은 속담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가 아니라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댑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상대가 나를 얕잡아보고 이렇게 거칠게 대한대요. 그 애들도 그렇고 좀 어른 사회에서도 그렇대요, 요즘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기를 누구든지 너희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대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이게 배려거든요, 배려. 그것이 있을 때 행복이 유지된다고 믿습니다. 조그만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뭘 배려해주면은 내 아내 또는 내 남편 또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까? 내가 뭘 그동안 배려를 못했었지?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구절에서 이제 거기는 22절 이후로는 한번 그냥 읽고만 넘어가죠. 그래서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사람을 얻는 거 너무 귀한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몸을 억제해서 복종시키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달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관, incorruptible crown입니다. 썩지 아니할 관.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다섯 개의 왕관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다섯 개의 왕관.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다섯 개의 왕관 중에 하나예요. 여기 썩지 아니할 관. 그렇죠? 잘 달린 자가 얻는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자, 그러면은 나머지 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의의 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관이 있습니다. 생명의 관이 있습니다. 환희, 기쁨, 환희의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썩지 아니할 관이 있는 것이죠. 혹시 뭐 나중에라도 찾아보고 싶으신 분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이 환희의 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자, 그래서 이게 사역자들이 주로 이제 쓰는 관이다.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사역자들이 섬긴 성도들, 이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인데, 또 의에 관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에 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생명에 관한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광의 관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그 장로들, 목양자들을 위한 관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썩지 아니할 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 다섯 개의 관을 이제 공부할 때, 책을 읽으면서 공부할 때, 아, 정말 다섯 개의 이런 관이 있구나. 요 각각이 대상자가 다 다르구나.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저도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조금 이렇게 다시 보면서 이 다섯 개의 관이 정말로 독립된 어떤 다른 다섯 개 분야에서 주어지는 다섯 개의 관이냐 하는 것에 조금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희의 관 같은 경우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환희의 관 같은 경우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본다면은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쓰는 관이라고 본다면 사역자들이 그 성도들을 머리에 쓰는 것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 아니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머리에 이렇게 얹어놓는다는 의미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어떤 최상의 환희, 최상의 기쁨, 최상의 환희, 그것을 이렇게 환희의 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의의 관도 그렇습니다. 의의 관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관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믿음을 잘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의의 관을 쓴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의의 관은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달려갈 길을 잘 마쳤기 때문에 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떨 때 준다고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면 주신대요. 뭔가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게 서로 기준이 좀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에게 이제 성도들에게 실제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실제로 쓰여지는 어떤 관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오는 생명의 관 같은 경우에도요.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시험을 견디고 단련을 받으면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그 기준이 뭐죠? 어떤 정도의 시험을 견뎌야만 이걸 받는 걸까요? 어느 정도의 단련을 받아야만 이 관을 받는 걸까요? 이게 만약에 실제적인 어떤 하나의 그 정말 금관처럼 이렇게 주어지는 어떤 관이라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경주를 해서 1, 2, 3등을 자르듯이 어떤 시험, 어떤 연단, 요것을 하나님이 그러면 일일이 다 이렇게 점수를 매겨 놓으셨고 80점 이상의 시험과 단련에 해당하는 것들을 통과한 사람에게 요걸 주시겠다. 그런 말씀 같지는 않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니까 영광의 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영광의 관이라 그랬는데,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않는 그 영광의 관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양떼를 잘 이렇게 양육했을 때 영광의 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조금 어떤 실제 어떤 다섯 개의 카테고리에서 이렇게 실제로 주어지는 어떤 관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이게 중복된 것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썩지 아니할 관이다. 그것은 다른 모든 관들, 예를 들어서 환희의 관, 의의 관, 생명의 관, 영광의 관,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일 수 있지 않을까. 환희의 관도 썩는 관은 아닐 거예요. 물론 이게 아까 이제 제가 직접 쓰는 관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이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썩지 않는 관이라고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썩지 아니할 관, 이것만 실제 관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썩지 않을 관, 이것만이 어떤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관일 수가 있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환희의 관이다, 의의 관이다, 생명의 관이다, 영광의 관이다. 이것은 환희, 최상의 환희를 얻게 된다, 의를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말씀에 대한 묘사하고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할 때,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대언의 말씀, 믿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런 식으로 여러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성경을 나누어요.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라고 하셨으니까 이걸 나누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몇장몇 절은, 구원의 말씀. 어디 몇장몇 절은, 이것은 생명의 말씀. 이몇장몇 절은 대언의 말씀. 어떤 건 믿음의 말씀. 또 어떤 건 은혜의 말씀. 이런 식으로 이걸 나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구원의 말씀이고, 몇장몇 절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 전체 말씀이 대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믿음의 말씀이기도 하고,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한 성경을 여기서 봤냐, 여기서 봤냐, 여기서 찔렀냐, 저기서 찔렀냐에 따라서 표현이 다른 것이지, 그중에서 요 부분은 나눠서 이거는 딱 구원의 말씀, 뭐 생명의 말씀, 이런 것은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섯 개의 관 얘기가 나올 때 이것이 좀 실제적인 물리적인 어떤 다섯 개의 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여기에 27절에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대단히 또 이걸 오해해서, 그러면은 아무리 복음 많이 전한 사람이라도 나중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해석하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주변에서 보셨죠? 그러나 이것은 버림을 받는다는 이 표현은 구원의 상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로서의 자격 상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서 잘 사용되다 말고 그더 이상 이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잃어버렸냐?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구원받는 문제는 사람이 태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태어나면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낳는데 이놈이 아주 엄마 말, 아빠 말도 안 듣고 못된 놈이라서 아예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되돌려 보내실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세상의 이치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건 영적인 이치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한번 태어나면 이건 태어났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 아이가 영적, 이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쓰임 받냐, 덜 쓰임 받냐, 금그릇으로 쓰임 받냐, 은그릇으로 쓰임 받냐, 나무그릇으로 쓰임 받냐, 이제 그러한 차원의 문제인 것이죠. 여기서 지금 잘 하다가 복음 선포 잘 하다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쓰임을 못 받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역자로서의 자격 상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결한 그릇으로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인데, 행여라도 내가 방종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쓰임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건 필요한 일입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죄송하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준 하나님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심지어 창조자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반해서 강제로 무엇을 하시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배려하시고 깊이 배려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사람이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그렇게 놔두시는 분이라는 것. 단 그러나 그 책임에 대해서는 영원히 그 사람이 져야 한다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렇게 참 각자의 의사를 이렇게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참 우리의 기준을 정해놓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참 강제로 끌어오기보다는 우리의 그 오름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의 어떤 기준을 그것을 조금 상대방의 기준 상태로 낮추어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애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저희가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가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서로를 정죄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꼭 쌓아두는 그러한 교회라면 얼마나 각박하고 그 지체들 간의 관계가 얼마나 불편하고 참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나 자신을 참 연약한 지체에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 그러한 성숙한 지체들이 많을 때 그러한 교회의 모임, 예수님의 몸은 또한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또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